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하고 고넬료에 각각 이제 환상으로 계시하셔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죠. 베드로를 좀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도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그 집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난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듯이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했다. 이것은 엄연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면서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 믿고 뭐 알고 있기로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베드로가 18절까지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 것이죠. 자기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지붕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예, 뭔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아마도 율법에서 이제 금지한 동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 저는 이런 부정한 거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런 환상이 있으니까 아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딱 와서 함께 이제 우리 가이사랴 백부장 집에 고넬료 집에 가게 되겠죠. 가게 되니까 이제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이제 말들을 다 전해주니까 그제서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14절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오늘 그렇게 다 이야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아,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처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하던 때 아니면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동일한 이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구나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도 준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이건 뭐 베드로가 이렇게 막 논리정연하게 설득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것들 그저 증언한 것이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그냥 쭉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베드로를 했다가 이 모든 일을 듣고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것을 그들도 이제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 이제 이것을 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그 일로 아직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보면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우리 오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가게 될 때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여섯 형제도 아마 요빠에 있던 여섯 유대인들, 여섯 형제들이 함께 가서 베드로 혼자 이렇게 봤다고 혹시라도 이거 증인이 없을 수 있는데 여섯 명이나 되는 유대인 형제들이 함께 가서 이 모든 일들 다 보고 와서 이들이 베드로 이 증언에 대해서 또 증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방인 구원. 이방인 선교를 이제 이방인 교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베드로의 논리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죠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의해서 이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신념, 생각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일개 개인도 아니고 이런 전체 공동체가 해. 모든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옳고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념, 믿음, 생각보다 결국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더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념으로 더 이상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당시 아마 이 독자들, 사도행전이 있는 독자들을 향한 아마 이 사건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예, 알다시피 당시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아마 누가가 이 글을 데오빌로, 그가 특정 어떤 뭐 로마의 어떤 직위를 가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불신자 이방인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결국 어떻게 유대라는 한 지역에 있던 뭐 유대 종교의 약간 뭐 이단 한 종파처럼 여겨지던 예수의 추종자들, 뭐 예수를 믿는 그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전역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적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방 모든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를 추종하던 예수의 제자들의 열정도 아니고 그들의 전략적인 치밀한 판단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유대 지방을 넘어서 모든 로마 전역에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당시 독자들에게는 또 이런 의미, 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제 오늘날 저희에게는 이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좀 오름, 뭐 자기들의 신념 이것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앙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신앙 외적인 좀 다른 영역이든 오랫동안 우리가 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편견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여러 상황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자세로 그런 것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사건이 주는 좀 메시지, 성경적인 이 원리를 저는 좀 여러 가지 짧게 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것을 교회 지체들, 예수님 믿는 지체들 간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 때 또 선교단체 막 하면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원래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우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꾸 싸움이 난다 이거죠. 왜냐, 나는 막 뜨겁고 막 내가 옳고 막 주를 위해서 막 하는데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내 하고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갈등도 겪기도 하고 막 뜨겁다 보면 뭔가 내가 하는 스타일, 내가 하는 것만 막 옳은 것 같은데 나랑 막 부딪히면 막 그때 내가 뜨겁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나의 옳음, 나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좀 판단하게 돼. 그러다가 갈등도 많이 겪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쓴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세히 보니 그게 나의 옳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스타일인 것들도 있었고 아주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옳음이 아니라 때때로 좀 뭐 나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뭐 내가 자라면서 나름대로 형성된 것들, 아, 그런 것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아, 그것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일하시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게 되면서 함께 이제 좀 동력하게 되고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름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아주 또 덜 계획적인 때때로는 막 와 이렇게 하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은혜 일하심을 많이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분명한 사람들 그들의 판단, 결적, 추진력을 가지고도 일하시지만 이와 또 정반대인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도 많고 사람 되게 매이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좀 덜 경건한 것 같고 얘는 좀 노는 것 같은 잘 노는 좀 약간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뭔가 변화시켜 가시고 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 반대로 별로 재미도 없고 놀지도 모르고 너무 진지해서 농담이라고 겨우 했는데 분위기만 더 썰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이런 사람들 진지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도 적용해 봤는데 이제 이 성경적 원리를 막 좀 어디 적용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가정이죠. 뭐 자녀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적용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거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저의 이제 부끄러움이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결혼 전에 참 이게 역시 그래서 결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결혼 전에 되게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뭐 늘 좋은 이미지 교회에서 항상 아니면 뭐 선교단체 밖에서야 뭐 얼마든지 뭐 일부러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에서는 뭐 제가 막 이렇게 세게 할 이유도 없고 뭐 거기서는 조금 이게 좋은 사람처럼 막 인격이 뭔가 좀 성숙한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 만나는 사람 굉장히 좀 행복할 거다라고 착각하는 우리 아내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막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때는 하고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뭐 나 만난 사람 아주 막 그럴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런 착각이 깨지는데 뭐 얼마 안 걸렸습니다. 금방 깨지더라고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내 착각이었구나. 근데도 이제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이제 좀 뭐 또 주를 위해 뜨겁게 뭘 했다 하고 이렇게 뭐 사역하고 막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옳고 또 뭔가 내가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좀 착각하다 보면 내 안에 좀 내 울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좀 강요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제 뭐 우리 아내가 또 순순히 이거 다 하자는데 잘 안 하고 태클을 막 거니까 집에도 야당 여당 다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또 자존심이 막 상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이기려고 막 온갖 논리적인 막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또 돌아보면 결국 이제 내가 옳다라고 막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안 옳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주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옳은 것들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당 부분은 결국 내가 이제 뭐 내 기질에서 나온 것이든 내가 또 자란 배경에서 나온 것이든 거기서 나름대로 형성돼서 뭐 그게 나쁘지 않고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만 옳고 그렇게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 이제 주장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갈등 어려움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국 나랑 다르지만 우리 아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또 세워지고 이런다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시간도 좀 걸렸고 나의 뭐 자존심들을 좀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것들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 자꾸 보게 되니까 내려놓아지니까 저도 편하게 된 것 같고 더 열린 자세로 여러 사람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것. 사실 이제 가까운 거, 뭐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조금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뭐 부부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거기서도 좀 옳음, 다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아 여기도 내가 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고, 또 제가 사역을 막 계속하고 또 자녀들 대하면서 이렇게 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마 뭐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요즘 소위 말한 요즘 신입사원들 뭔가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아마 그 신입사원들은 요즘 저 위에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분들 얘기할 텐데, 그게 이제 뭐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 같은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소위 말한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보니, 예,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그 잣대로 판단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위 뭐 신앙도 없고 뭐도 없고, 예, 그런데 사실 그들의 예, 뭐 상황과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 나에게 당연한 것, 그것이 다음 세대나 다른 예,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와 다른 세대이고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그 세대 가운데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몸부림이 있다면, 모양이나 스타일이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세대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 제한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글들을 읽으니까 교회, 특히 교회 내에 점점 나이 든 세대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나이 든 세대들은 본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늘 좀 젊은 세대를 향해서, 또 청년들 향해서 막 불만을 가지게 되고, 소위 말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아주 다른 생각, 다른 불만으로서도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것. 예, 이럴 때 우리가 좀 나의 오름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우리가 한번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요것들 좀 고민해 보다가 요즘에, SNS, 온라인,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역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는 걸 좀, 뭐, 보게 되면서, 아,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저는 별로 SNS도 잘 안 하는데, 스레드라고 해. 뭐,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뭐, 텍스트 보니 스레드, 제가 스레드를 뭐 알겠어. 저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막 눌렀다가 깔아져가지고 이것도 뭐냐 하고 있다가 글이 있길래 봤는데, 제게 이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기에 그, 김동은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름 들으면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뭐, 신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신학교를 와서 전도사까지만 하는데, 생계 때문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개척할 때 어쩔 수 없이 과일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뭐 생계도 하고 생업도 하면서 교회를 해야 돼서 과일 가게를 하나 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과일 가게도 한 270개 자기 청년들하고 개척해서 아마 그 270개는 거기 상당수는 자기 청년들이 아마 이제 과일 가게 사장이 막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다 방황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교회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 그런 유에서 자기도 그런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직업을 찾도록 또 도와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전도사이면서도 마케팅 전문가로 뭐 사업하고 있죠. BOC 컴퍼니라는 거기에 이제 뭐 사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가지고 단지 이제 뭐 전도사하면서 주중에는 뭐 일을 하는, 예, 그런 이중직 목회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마 생계 때문에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계를 넘어서서 마케팅으로 사업 성공을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점점, 아, 그 속에서 특히 뭐 소상공인들, 주일 성수 잘 못하게 되고 한때 교회 다녔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적인 것들도 좀 컨설팅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한때 교회 다녔거나 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위한 또 예배,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잘 못 가게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교회 예배를 또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나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일이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서 그 일을 가지고 사역을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종의 일터 사역자라는, 자기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기존 관념에서는 그렇죠. 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당연히 좀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아 여전히 여기서도 정말 이렇게 거듭남이 있고, 아 신앙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뭐 저와는 또 결도 다르고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잘 하지 못할 텐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또 일하시는구나. 시대는 사실 계속 바뀌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 또 이런 사람들, 또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고, 아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역자들도 귀한 것이고, 여기서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하나의 교회가 되겠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도전도 받고, 아 나름 겉모양을 보면 조금 뭐 하는 사람인가 싶지만, 아 귀한 사역자들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우리 교회 선교에다가 방금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좀 어떻게 될까?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중국에 열심히 가다가 이제 길이 막혀서 G7 7개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나라도 아니고 7개 나라다 보니까 상황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또 선교사님들마다 이 선교지의 상황도 다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선교사님들의 나름대로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지의 필요들도 다양한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또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전에는 많이 전도해 왔지만, 이제 G7 사역을 하면서 아 이게 현지의 필요, 현지의 상황,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막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결국 하나님께서 예, 우리랑은 좀 다르고 우리가 약간 덜 익숙할 수도 있고 좀 덜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곳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도 다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 이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아마 우리도 좀 성육신의 자세로 예, 그곳에서 또 그런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며 또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PBS 같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아예 아주 인정하도록,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도록,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 구원 얻는다,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 제한되신 분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19절에 보시면 그때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디옥에까지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제 박해가 더 심해진 그것 때문에 알다시피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다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이제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특이하게도 구부로와 구르네 몇 사람, 아마 구부로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생각하다가 유대인에게만 우리가 좀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아마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고, 근데 때마침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이제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가르치고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22절에 나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바나바가 그들을 견고하게 막 세우게 되고,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뜨겁지만 또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가 혼자서도 막 이렇게 이들을 또 돕고 세울 수 있지만, 아, 동력자가 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이제 다소 고향에 가 있는 다소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인 성도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이때 처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제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아주 안디옥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알다시피 그 교회가 베드로 같은 사도가 가가지고 개척했나? 아니죠. 아니면 또 사도 바로 밑에 아주 뜨거운 일곱 집사 가서 개척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개척했나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흩어진 자들, 그 다음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참 이 사람들 이름이 귀한 사람들인데 이름이 전혀 없어. 그냥 흩어진 자들.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막 선교 열정에 불타가지고 선교하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니 막 박해를 견딜 만큼 이 사람들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막 순교 당하겠다는 정신으로 예루살렘에 버텼으면 있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냥 박해가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먹고만 살고 거기서 자기들도 생계 걱정하면서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록 뭐 박해가 두려 도망왔지만 그 자기들이 흩어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전했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런 무명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나게 무슨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그냥 있는 곳에서라도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다가 그게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생겨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뭐 구브로와 그런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고 막 이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같은 안디옥 교회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후에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바나바가 사울도 데려와서 더 탁월한 지도자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아주 견고히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열정이 대단하고 막 불타는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자기들도 새로운 지역에 정착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한 것인데 이들의 이런 전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회, 사도, 집사 뭐 이런 사람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주 특출나고 뜨거운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무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또 뭐 바나바, 사울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이 사역에 뭐 대단한 무슨 사역자, 뭐 목사님, 간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도 나름대로 터미널에 가서 막 노방전도 하는데 가시적인 열매가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뭐 해서 우리 교회 직접도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열매가 잘 확인되지 않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 나름대로 우리가 잘 확인 못할지라도 이것들도 그렇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때 복음 들은 사람들 전도지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들이 또 어쩌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에 또 귀한 멤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되고 여력 되는 만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 전한 그 일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 아마 자기가 갔던 그곳에 아마 복음 전하고 뭐 이웃들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사는 이웃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전도 집회 때 보니까 뭐 이웃집 누구의 엄마 뭐 직장 동료 지인 가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던데 그들이 또 이렇게 교회 그분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들이 올 수 없다면 책을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또 메시지가 담긴 또 그런 것들을 또 카톡이나 SNS로 전달도 해줄 수 있겠고 혹은 교회에서 오기 그 사람들이 좀 꺼려진다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만나도 되고 혹시 또 교회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다 만나도 되겠고 우리 형제들 요즘에 막 우리 형제들 축구 엄청 열심히 하는데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있으면 그렇죠. 함께 와서 또 축구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관계가 돼서 또 교회란 문턱을 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점점 늘려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가 보잘것없고 나는 요거밖에 못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하다가 교회 데리고 온 그 사람 교회 데리고만 왔지만 교회에서도 누가 이렇게 원투원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가 거듭나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거듭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자금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 이런 무명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음 우리가 좀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0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아마 견고하게 잘 세워졌는데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선지자 아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안디옥에 이제 이르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좀 견고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 아마 막 여러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사람이 좀 돌아갔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라우디오는 우리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지자 예언들은 흉년이 들게 되었고 아마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소식을 좀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거기 많이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재정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재정을 좀 보내주려 헌금 모아가지고 재정을 보내주 작정해서 결국 바나바 사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바나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다가 재정을 보내서 거기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 정말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고 견고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자기들이 이제 재정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왔던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도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도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제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지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동역해 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들,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서로서로 좀 채우고 도와가는,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우리 개인, 뭐 교회, 부서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서로서로 좀 필요를 돌아보면서 동역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우리 여러 군데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아마 소그룹에다 한번 좀 적용을 좀 해보면, 그렇죠, 소그룹 조장 혼자서 조원들 항상 돌보고 이런 곳이 아니라 소그룹도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물론 조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원들을 돌보고 연락도 하고 필요도 돌보고 영적인 케어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뭐 필요도 채우지만, 때때로 조장이 바쁠 수도 있고 조장이 힘들 수도 있고 조장이 매우 어려운 여러 상황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조장이든 조원이든 할 것 없이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조장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뭔가 조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크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소그룹은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 중에 저는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뭐 제가 조장을 위해서 뭔가 세워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안디옥 계획 하듯이, 그렇죠, 이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듯이 조장 힘들 때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힘이 세면 뭔가 힘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겠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함께 필요를 채우며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소그룹 내에도 좋고 소그룹을 벗어나서 교회 내 다른 직분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만 좀 생각해 보다가 이걸 좀 교회 내 다른 데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장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우리 뭐 주일 학교도 있는데, 우리 부서들 간에 이렇게 좀 동역하고 돌아보는 게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의 필요들, 다른 부서의 좀 필요들도 돌보고 그렇게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대학부들, 우리 대학부, 아주 대학부들이 뭐 청년부든 장년부든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그렇죠, 장년부 자녀들, 그들이 보통 다 주일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또 대학생들, 그렇죠, 초등, 중등, 고등, 그들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죠, 대학생이 되는 것이고 저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아마도 혹시 대학부들이 뭐 초등, 중등 그들의 고민, 어려움들, 그들은 인생의 뭐 모든 근심, 고민을 다 진 것 같은 게 또 우리 아이들일 텐데, 뭔가 그들에게 조언이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대학생들 젊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이제 점점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뭔가 좀 무거운 거 드는 거 보이면, 시키지 않더라도 뭔가 보이면 막 달려가가지고 집사님 할 게 없습니까?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뭔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면 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도, 우리 대학부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부서에 채우고 하려고 한다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우리 대학생들을 막 더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부는 또 뭐가 있을까? 청년부는 다른 부서들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마 뭐, 바로 후배인 대학부 후배들은, 그렇죠, 아직 대학생들 또 직장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뭐 직장에 대한 뭐 또 이제 고민들, 진로 상담도 해줄 수 있겠고, 뭐 본인이 돈을 번다면, 그렇죠, 배고픈 우리 후배들 재정도 후원해주고 밥도 사줄 수 있겠고, 뭐 또 요즘같이 신입생, 대학부 신입생 홍보한다 그럴 때 시간이 된다면 함께 나가서 뭐 전던지도 나누고 또 밥도 사주고 하면 많이 또 도움이 되겠죠. 우리 청년들도 아직 젊으니까 대학생들만 막 여집사님 무거운 거 들어줄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있으면 안 시키더라도 막 달려가서 그렇게 뭔가 도와줘도 되겠고. 제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지만 좀 생각한 게, 옛날엔 제 기억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애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 청년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열심히 이 청년 저 청년들이 열심히 애들도 뭐 봐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별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장년부 청년부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들도 좀 서로 간에 있다면 아 좋지 않을까. 주일날 왔을 때 뭔가 다른 부서 사람들이 또 기쁨으로 막 이렇게 애기도 봐주고, 청년들이 다 결혼하고 애들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훈련과 연습이 된다면 또 더 좋겠죠. 뭐 장년부들도 뭐 이런 면에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우리 인생의 후배들인 청년들 뭐 진로 조언도 있고 상담도 좀 해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청년부 뭐 교재 문제가 있다 뭐 상담도 해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청년들 혹시나 또 막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고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소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보이면 또 언제든지 또 연락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혹여 또 집에 초대할 수도 있겠고, 장년부들이 혹시 뭐 가정에 조금 친분이 있는 우리 청년들 집에 또 초대한다면,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한다면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가정에 대한 소망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류도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런 것들 사실 막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생각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좀 다른 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여기처럼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든 다른 단체들이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재정, 또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사람들도 어떤 곳들에 파송해주고 일꾼들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단체들을 얼마든지 함께 세우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 차원이든 뭐 부서의 차원이든 우리 교회 전체 차원이든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좀 외면하지 않고 세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동역한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잘 좀 사역하고 동역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여러 또 적용거리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결단하고 이것들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